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을 다섯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가 미북 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의 핵시설을 다섯 곳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 핵시설을 다섯 곳으로 규정한 근거가 뭔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근거를 밝히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발언 자체는 지난 19일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진행자가 이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예.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서 그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북한 내 다섯 곳에 핵시설이 있는데 그것 모두를 그 해체하도록 폐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한두 곳 정도만 폐기할 용의를 밝히더라. 그래서 네.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를 할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결국 협상장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다섯 곳의 핵시설이 있다라는 언급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인데요. 미국이 북한 내 핵시설 그리고 미사일 시설 그리고 관련 군사 움직임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예.
인공위성, 정보위성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의 정보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 내 활동을 자세하게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그 북한 내 핵시설, 탄도미사일 시설에 대한 존재 여부 그리고 그곳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런 위성 활동을 통해서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북한 내 다섯 곳의 핵시설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굳이 핵시설하고 탄도미사일 같은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는
예.
대량 살상무기 시설과 혼재해서 거론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되면 상당한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시설 영변 풍계리 핵실험장 이 정도인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궁금한 곳은 세 곳이 과연 어딜까 하는 것인데 최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섯 개를 없애라고 그랬더니 이제 한두 개밖에 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회담이 결렬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다섯 개 중에 그 북한의 그 외부로부터 그 일반 언론에 공개된 핵시설은 두 곳입니다. 영변 핵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실험장을 한 그 풍계리 핵실험장 정도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개가 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제일 유력한 곳이 그 평양과 그 가까운 곳이죠. 그 강선 또 평산 순천 이런 곳에 그 핵시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있고요. 또 특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미국의 그 군대 그 미군이 갖고 있는 정보국이 있습니다. DIA라고
네. 네.
그 국방정보국이 있는데요. 미 국방정보국은 강선의 비밀 핵시설이 그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다섯 개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뭐 좀 그 하나 좀 주의해서 볼 것은 뭐냐면은 이 보도를 이제 잘못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섯 개를 없애라고 해서 이제 북한에 이제 핵설이 다섯 개만 있느냐 또 이것만 없애면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좀 그 흘러가면 곤란한데요. 기본적으로 그 비핵화를 하려면 국제적으로 그 거쳐야 하는 절차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북한 같은 경우 이제 북한 당국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제일 먼저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핵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정보기관이죠. CIA 같은 정보기관이 이미 다 북한에 대해서 뭐 인공위성이든 뭐든 해서 자체로 만든 또 핵시설 목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이것이 그 핵신고가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섯 개를라고 이제 콕 집어서 얘기는 했지만 이것은 그 미북 간의 하나의 그 견해차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지 다섯 개다 여섯 개다 하는 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영변과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는 추가적인 핵시설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
반면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이 두 지역 이외의 핵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하거나 가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거의 그 공개된 비밀의 수준에 이제 달한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미 파악되고 있는 그런 비밀 핵시설의 존재도 있는데요. 그 북한이 그 비밀리에 핵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고농축 우라늄 시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은 영변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밖에는 모두 다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시설이고요. 왜냐하면 플루토늄을 이용한 그 핵추출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려면 상당한 그 방대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라늄 농축 시설은 지하에서 작은 규모 시설로 또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예.
이런 가능한 그런 활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시설들은 북한 내 적지 않은 곳에 산재돼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섯 곳의 핵시설 외에 다른 대량 살상무기 관련 시설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때 이제 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당시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그 핵무기는 물론이고요, 핵시설 물론이고 그 탄도미사일 그 제조 이런 시설 물론이고 그 생화학무기 있습니다. 그 화학무기 이제 생물무기 이런 건데요.
예.
이런 것까지 다 폐기해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그 영어 또 한글로 만들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전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이제 뭐 얘기를 핵시설 이제 다섯 개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섯 개가 반드시 그 핵시설에 국한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또 생화학무기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면 뭐 정말 보낼 메시지인지 또 어떤 의도인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협상 결렬의 그 책임을 북한 측에 돌리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무슨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 다섯 곳 시설 중에 한두 곳만 폐기할 수 있다고 했고 나는 다섯 곳이 모두 폐기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합의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결렬로 끝났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북한 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입장을 밝힐지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보면은 사실 그 협상 하노이 협상에 결렬된 그 원인 또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는 사실 조금씩 그 다른 설명들 그걸 꼭 다르다기보다는 추가적인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 설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동안에 전혀 공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북한의 핵시설을 다섯 곳으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적시를 하면서 폐기를 요구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미국은 다섯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날 협상에서는 한두 곳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결렬이 된 것인지 처음에 그 말하자면 결렬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영변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미국은 그것보다 한 곳 더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렬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그렇게 보면은 또 조금 설명이 틀리는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북한 측에 말하자면 돌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말하자면 타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모두 폐기돼야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혹시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반응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폭스 뉴스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것이 폭스 뉴스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한지는 약간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예.
북한이 그 24일 날 그 외무성 대변인이 그 조선중앙통신 기자하고 문답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 좀 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것은 뭐 북한이 전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요.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 계산법을 적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않으면은 그 조미 그러니까 북미 대화죠. 북미 대화도 재개될 수 없고
예.
핵 문제 해결 전망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베트남에서 얘기된 그 미북 그 순회회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트남에서 진행된 그 순회회담이 꼬인 원인을 그 뚱딴지 같은 문제에 귀착시키면서 대화 결렬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그 발언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원칙을 얘기한 뭐 이런 건데요. 이것은 뭐 지난번에 그 시정연설,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한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보할 생각이 없고 한 번 정도 연말까지 다시 한번 미북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지만 그러려면은 미국이 먼저 그 계산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핵 목록 신고를 초기 단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북한이 과연 여기에 응할까요?
사실 북한이 응할지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가 이 초기 단계에 말하자면 핵 목록 신고를 말하자면 이제 갖다 놓을 경우에 이것이 그 비핵화 협상에 말하자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예, 예.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북한의 핵시설의 말하자면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말하자면 견해를 밝히면서 만약에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미국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북한이 정직하지 않게 신고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요.
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결국 핵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계속해서 논란을 빚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핵신고는 일단 나중 순서로 미루고 가능한 이미 드러난 시설들에 대한 폐기 문제부터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북한이 미국과 조율된 그런 여건 속에서 폐기돼야 될 핵 목록을 제시할 가능성은 물론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핵 신고가 말하자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가 여부가 더 말하자면 관심사로 떠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북한은 지난 4일에 이어서 9일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그동안의 그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그 행태를 보면요. 미국을 어쨌든 계속 압박을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그 의도는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와서 그 시정연설하면서 한 번 더 그 미국에 대해서 그 조미회담을 할 용인 있지만 그러려면은 미국이 계산법을 바꿔서 우리의 요구에 응해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5월 들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4일 날 강원도 원산 근처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고 9일 날 또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계속 미국을 압박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의도라면은 계속 뭐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이제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 미사일 두 번째 미사일 쏘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뭐 별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신뢰를 깼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이제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봐주겠지만 또 미사일을 쏘거나 또 뭐를 어기거나 도발을 한다면은 그때는 나도 곤란하다 이런 그 함축이 있기 때문에요. 북한에서로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더 이런 도발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참고 다른 어떤 뭐 조치를 할지는 북한도 상당히 아마 고민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사실 일본 언론의 보도는 그 일본 당국에
예.
미국 정부가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요.
예.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이번 그 두 차례 특히 그중에서도 두 번째 무력 시위 여기에 대해서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었고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라는 그런 그 견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탄도 미사일을 쓸 경우에는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일본 언론들의 보도대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두 차례 그 북한의 이 발사에 대해서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군대도 이런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말하자면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든지 또 미국의 외교적인 북핵 해결 노력과는 그렇게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 발사체를 발사한다든지 또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하고도 위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도 미국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이에 대한 대응 여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이어가느냐 이 말하자면 갈림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고민할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북한이 그야말로 첫 번째, 두 번째 최근에 미사일 발사체 발사와 같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다섯 개의 핵시설이 있다고 규정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가 미북 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21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선 즉각 반환을 촉구했는데요. 김 대사의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United States has committed unlawful and outrageous acts.
김성 대사는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를 불법적이고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며 지체 없이 화물선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상당히 강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곳에 그 이제 사건 그 진행 과정을 좀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북한의 그 와이즈 어니스트호입니다. 북한의 상당히 큰 화물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아, 이 화물선이 그 유엔 안보리가 그 금지한 품목이죠. 그 석탄은 이제 수출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석탄을 한 300만 달러 그 상당에 해당되는 석탄을 싣고 이것을 이제 밀수출하려다가 먼저 그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서 이제 적발이 됐고요. 이 선박이 이제 저 미국으로 넘겨서 미국 당국이 이것을 압류 조치하는 이런 예.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제 북한이 상당히 그 지금 들으신 대로 상당히 반발한 이런 예. 강도 높게 반발한 그런 건데요. 미 법무부가 이제 압류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닷새 뒤인 그 14일에 북한 외무성이 그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조치가 그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17일에는 그 김성 유엔 대사가 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항의 소환을 보냈고요. 또 지금 들으신 거는 곧 이어서 21일 날 김성 대사가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고 아 거기 대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그 미국의 그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다. 또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와 별도로 또 그 외무성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도 또 비슷한 내용의 그런 그 항의를 했습니다.
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이것이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에 보여온 반응을 보면 그렇고요.
예.
앞서 최 기자가 설명한 대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또 유엔 주재 대사 또 제네바 주재 대사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예.
또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 서한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 담화라든지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의 조선신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총련의 기관지입니다. 여기에 논평이 시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BDA, 방코델타 아시아 사건이죠.
예.
2005년도에 있었던 이 BDA 사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건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 그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1년 넘도록 계속 이 사안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그 해결될 때까지 북핵 6자회담 참석을 거부한 사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그 BDA 사건이 취해지기 전에 바로 하루 전날 있었던 9.19 공동성명이 있었는데요.
예.
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결국 1년여가 지나면서 이 북한의 동결된 자금을 해제하면서 이 BDA 사건이 그 끝나고 그리고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했거든요.
예.
이것도 어쩌면은 이 어니스트호를 미국이 압류한 조치를 풀지 않으면 북한이 그 비핵화 협상 재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시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걸림돌 중에서도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
예.
가장 중대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대북 제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압류 조치는 그러면 그런 말과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10일 그 추가 제재를 안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철회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예. 있었는데요. 아, 그 뒤에 이제 이 사건이 공개가 돼서 그렇군데요. 전후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그 어긋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 다르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 자세하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북한에서 이 화물선이 석탄을 싣고 출발한 것이 그 작년 4월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법무당국 검찰이 아, 법원으로부터 이제 영장을 받아서 몰수 조치를 한 건데요. 예. 영장 발급 시기가 작년 7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지만요. 전후 과정을 보면 이것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전에서부터 내놓은 대북 제재 거기에 그 아, 법적 절차의 하나지 새로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 추가 제재를 안 하겠다 거기에는 그 위배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의 강한 반발에도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또 어떤 반응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절제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분명합니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여전히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다시 비핵화 협상 지금 이미 교착 상태에 있지만
예예.
이 교착 상태를 풀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재 문제는 사실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동안 유지될 것임을 강조해온 대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비핵화 협상도 계속 유지해 나간다라는 예. 맥락이기 때문에
예.
그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국무부나 법무부나 다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제재는 뭐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그 화물선을 이제 압류 조치하는 건 이번 처음이고요. 참조로 그 지난 2014년에 미국이 한 건 아니지만요.
예.
멕시코 정부가 그 북한 화물선 그 무두봉호에 대해서 몰수 그리고 폐선 그 처리 절차는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뉴스 포커스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국빈 방문합니다. 자, 여기에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도 논의가 되겠죠?
예, 당연히 논의가 될 겁니다.
예.
물론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는 일단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예.
또 미국과 일본 간의 그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건데요.
예.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의제가 북한이 될 겁니다.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서 어떤 말하자면 방안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울러서 인권 문제 하나로
예.
그 북한 정권에 의해서 납치된 일본인 예. 피해자 문제들 이것들도 아마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거든요.
네네.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 이렇게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도 논의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논의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아베 총리가 만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저 일종의 뭐 승인이라고 그럴까 양해를 얻지 않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게 되면은 미국의 그 대북 제재 그 일종의 망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이제 도쿄에 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얘기를 하고 그 일본에 갖고 있는 그 납치 문제 그 긴급성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양해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워싱턴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줄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말하자면 핵 문제의 중요성이 그 감소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이 북한보다 좀 더 시급한 현안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그 말하자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예. 초미의 국내적 관심사가 되어 그렇죠. 있고요. 미국에서는
네.
또 이란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베네수엘라 문제도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안정화됐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일단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예.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은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사태가 진전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그 북한이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네.
북한이 거론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도 북한에 대한 발언이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네.
안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좀 눈에 띄게 두드러진 그런 사안이었는데 다른 이런 시급한 현안들이 생기면서 더더욱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줄어들면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가 해석되기가 더욱 어렵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싱턴 조야는 지금 북한 문제보다는 지금 긴급한 그 이란 사태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 또 베네수엘라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자연히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예.
또 교착 상황이 해결되려면 어느 한쪽 미국이나 북한이 서로 좀 양보를 하거나 뭐 좀 유연한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예.
또 중재 노력을 해서 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그 중재 노력 의사를 밝혔는데요.
예.
이제 북한이 중재 노력에 잘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교착 상태가 상당히 해소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벌써 올해도 이제 5월이 거의 다 가고요. 이제 하반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이런 교착 상태가 하반기에 가서도 계속 되지 않을까요?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예.
일단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6월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계기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 아닙니까? 이 두 경우에 그 말하자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예.
사실 이것이 하반기에도 이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그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점점 더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신경을 쓸 겨를이 더 없게 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24일에도 외무성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추호도 먼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의 입장 변화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6월 말까지의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진 중요한 전환 계기들 이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는 한 하반기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7일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자 승인이 됐는데 그러면 기업인들이 언제쯤 공단에 가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그 4월부터 해서 그 9번이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번이나 신청을 한 끝에 이제 통일부가 예. 마침내 이제 신청을 한 건데요.
예.
개성공단 그 기업인들은 이제 하루빨리 이제 개성에 가서 자신들이 그 남겨놓고 온 시설, 공장 이런 걸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요. 북한이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올 1월 신년 그 사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만 해도록 개성공단에는 무조건 내가 그 뭐 허용을 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지금 저 17일 날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 북한이 그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으로서는 그 통일부가 승인은 했지만 기업인들이 언제 그 개성을 갈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장소와 형식에 관계없이 만나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거 역시 북한 측이 반응이 없습니다.
예.
이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
아무런 이런 반구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남북 관계도 지금 미북 관계처럼 사실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북한이 여러 제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배경이 과연 뭘까요?
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그 여러 가지로 좀 추측을 해보면요, 아마 그 여러 그동안의 여러 과정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 미국을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 이걸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이 맘만 먹으면은 지금 직접 문재인 정부를 통하지 않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곧 중재 이런 것을 이제 받아서 굳이 그 제3자를 통해서 미국하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이 그 이런 것은 일종의 보면은 한국 문재인 정부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모로 그 도와주고 이제 뭐 그렇긴 했는데요. 그런 그 어떤 그 시각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시설을 다섯 곳으로 규정했다는 소식과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사건 그리고 남북 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있는 집에 놀러 가면 헤어질 때 참 힘들어요. 짧은 시간에도 정이 많이 들어버리거든요. 이모 가지마 가지마 더 놀다가 하고 붙잡거든요. 이처럼 떠나려고 하면 아쉬운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같은 주말이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떠나보내기 싫은 아쉬운 마음을 음악으로 한번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첫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한 아름다운 일요일 Beautiful Sunday 다니엘 분의 목소리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포크송의 여왕 조앤 바에즈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 이 조앤은 1941년 1월 뉴욕의 스탠튼 아일랜드에서 세 딸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핵무기 제조에 반대하는 물리학자였고요. 어머니는 희곡 작가였어요. 무기 개발에 끝까지 반대한 이 의식 있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앤은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의식 있는 젊은이로 성장하게 되죠. 또 조앤이 태어났던 1941년에는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지던 때였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서 촉발된 전쟁으로 세계는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조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태어났던 조앤은 아버지로부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멕시코계였던 아버지로 인해서 백인과 다른 인종으로서의 부당한 대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배경들이 바로 그녀의 생각 그리고 음악 성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흐르는 곡 We Shall Overcome이라는 노래가 대표적인 인권 운동곡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거다. 언젠가 우리는 이긴다. 진리는 자유를 낳고 평화로운 삶이 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We Shall Overcome. 조앤 바에즈의 목소리로 들으셨는데요. 이 인종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참된 자유를 구하고자 앞장섰던 조앤 바에즈의 열정은 점점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피부색이 달라도 또 지위의 높고 낮음이 다르다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잖아요. 특히 미국에는 피부색이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목소리를 냈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조앤 바에즈. 그녀는 1959년 캠브리지의 포크 음악 클럽에서 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역대 포크 가수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정받은 만큼 그녀의 매력은 금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포크 전문 음악사였던 뱅가드와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걷게 된 조에는 발표하는 앨범마다 성공을 거두게 됐고요. 최고의 포크 싱어 스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에는 상업성을 철저하게 거부했어요. 초심을 간직한 채로 이후 1971년까지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앨범을 꾸준히 발표하게 됐고요. 그녀의 나이 77세가 되던 2018년에도 새 앨범을 발매하기도 하면서 큰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수많은 곡들 중에서 한 곡을 오늘 마지막 노래로 골라봤어요. 이 전문가들에게도 인정받는 수작으로 꼽혔던 곡인데요. Diamond and Rust라는 곡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떠올리게 된 추억을 이 다이아몬드와 낡고 달아 녹슬어버린 것에 비유한 그런 곡이거든요. 음악적 완성도 그리고 보컬, 사상 뭐 이런 모든 측면에서 정상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런 찬사를 받기도 한 곡이에요.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사회 변혁을 향한 나의 헌신은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조앤 바이즈가 남긴 말이에요. 그녀의 용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Straight for a fall. As I remember, your eyes were bluer than robin's eggs. My poetry was lousy, you said. Where are you calling from? A booth in the Midwest. Yes, the girl on the half shell could keep you unharmed. Now I see you standing with brown leaves falling all around and snow in your hair. Now you're smiling out the window of that crummy hotel over Washington Square. For me.
another word for it. You were so good with words and at keeping things vague. 'Cause I need some of that vagueness now. It's all come back too clearly. Yes, I loved you dearly. And if you're offering me diamonds and rust, I've already paid.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ut one'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Really?
Of course.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나 이제 포기해야겠어. 지금까지 생각해낸 해결책은 하나도 효과가 없어.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아니야, 포기하지 마. 카일이랑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 분명히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는 Really? 정말? 이라고 다시 묻는데요. 제이슨은 Of course. 당연하지. 라고 안심시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ut one's heads togeth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Really?
Of course.
Today's expression is put one's heads, H-E-A-D-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 If a group of people put their heads together, they think about something in order to get ideas or to solve a problem. Put one's heads together를 직역하면 머리를 맞대다. 즉, 같이 해결책을 찾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럿이 함께 상의하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낸 해결책들은 다 실패했다면서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카일과 함께 저를 돕겠다는 제안을 하는데요. 함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the solution that really works.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f we don't put our heads together now, we won't solve the problem. 라는 문장은 우리가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이 문제를 못 풀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Put one'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 라는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Really?
Of course.
Let's review. Put one's heads together means to come together to share ideas in trying to solve a problem. Put one'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